비참할 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법이지요. 어느 날 우리는 랜슬롯이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읽고 있었는데 연인이 열망하던 입술에 입 맞추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은 온통 떨면서 나에게 입을 맞추었지요. 그 책을 쓴 사람은 갈레오토였고 우리는 그날 더 이상 한 페이지도 읽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아니, 네. 이 책을 계속 읽었어야 할 텐데 왜 더 이상 읽지 못했을까요?
아, 이게 이제 그 단테 신곡 지옥편 5곡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래요.
네, 파울로와 프란체스카 이야기인데 아주 간단하게 네. 이렇게 표시했지만 두 사람이 사랑 이야기를 읽고 있다가 그리고 그 책 속에서 첫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네.
그거를 읽다가 키스를 하게 되죠.
아, 불꽃이 튀었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비련에 빠지게
네.
되는데.
아, 네. 그런 내용의 오프닝으로 네. 1월 7일 월요일 생방송 문을 열었습니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편하신 장소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공연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뮤지컬 어쌔신의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턴턴턴 버즈 노래입니다.
이 세상을 박히는 아름다운 단어 무척 많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사랑이 으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고전읽기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플라톤의 향연을 읽으면서 다양한 사랑의 정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천년간의 신이 지배하는 서양의 중세를 거쳐서 그리고 인간을 재발견하는 이탈리아의 중세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게 되는데 바로 이번 주에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새롭게 발견되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메론이 왜 이 고전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거죠?
빠지지 않죠.
예.
네.
이유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건강한 성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 데카메론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아주 그 여름날
네.
구름이 한 점 없이 태양이 쨍쨍 내려쬐고 있을 때 빨랫줄에
네.
속옷이 걸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성 그러면 좀 음침하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찬란한 태양 아래서 걸어놓은 이 사람들의 속옷 거기 보면 누구나 다 갖추고 거치고 걸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빳빳하게 그 빨래비누 냄새가 나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말려져 있는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는 듯한 이런 유쾌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뽀송뽀송함 같은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속에서 그 강력한 태양이 만들어 놓은 그
네.
뜨거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무엇인지 그게 추하든 위대하든.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육체적 사랑에서부터 사랑 그 자체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는
예.
100개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읽다 보면 아주 유쾌하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의 필수, 필수품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그럼 우리가 책을 들어가기 전에 데카메론의 저자 보카치오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우선 보카치오.
네.
조반니 보카치오로 돼 있죠, 이름이.
네.
1313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상인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바람둥이였는지
네.
프랑스인 여인을 만나가지고 잔느라는 여인을 만나게 예. 되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보카치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카치오는 이 유년 시절을 파리에서 보내게 되고요.
네.
6살 때 어머니 잔느가 사망하게 된 다음부터 이제 피렌체로 돌아와서 예. 아버지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폴리에서 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나폴리에 은행에 바르디라고 하는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그 근무를 하게 돼요.
네.
근데 그 당시 나폴리 왕국에는 이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이제 빌려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폴리 왕국을 관장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귀족들
네.
또 공국 그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연히 알게 되고
예.
그 사이에서 로베르토 왕의 사생아로 알려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보카치오의 사랑의 감정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23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마리아가 정숙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과 즐거운 관계를 맺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상처가 이제 심하게 받기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348년에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흑사병이 돌게 됩니다.
네.
이 페스트가 돌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요.
예.
이제 그때부터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소설이 만들어지게 돼서 한 5년쯤 후에
네.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보카치오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네.
그동안에 떠돌고 있던 이야기들을 보카치오가 가피를 해서
예.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편집해 놓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태어난 게 데카메론이다. 자, 여러분 오늘 생방송입니다. 퀴즈도 내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제도 던져드릴 텐데 주제는 잠시 후에 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의 퀴즈 먼저 내드립니다.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을 쓰던 때 이탈리아에는 이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검은 죽음. 이라고 불리며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페스트, 2번 천연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오늘은 세 분께 서해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을 쓰던 때에 이탈리아에는 이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검은 죽음이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페스트, 2번 천연두. 정답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데카메론이 어떤 책인지 이것은 저희가 차차 읽어보도록 하고 보카치오가 이 책을 왜 썼는지 데카메론의 첫 머리에 실린 머릿말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괴로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위로하는 것은 인정 있는 일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 가운데 그러한 위로가 필요했거나 또는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저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적부터 지금까지 신분이 다른 고귀한 분과의 사랑에 가슴을 태워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창 괴로워할 때 몇몇 친구들은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훌륭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위로 덕분에 저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뜨겁게 타올랐던 저의 사랑에 종지부를 찍어주셨습니다. 어떤 결의와 충고도 노골적인 치욕이나 위험에도 굴하지 않던 저의 사랑이 마침내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괴로움에서 풀려나 그때의 사랑을 즐거운 추억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고뇌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들이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그 호의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칭찬받을 일이고 반대로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는지요. 사랑의 고뇌에서 해방된 지금 저는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저의 이 기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이나 사리 분별에 능하여 위로 따윈 필요 없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전에 저처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비록 제가 줄 수 있는 도움이나 위로는 보잘것 없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묘할 수도 있으니까요. 흔히 이런 위로는 남자보다는 정숙한 여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인네들은 언제나 수줍어하고 떨면서도 그 부드러운 가슴 속에 은밀한 사랑을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는 과거에 그것을 경험했거나 지금 겪는 분이라면 잘 아실 줄 압니다. 게다가 여인네들은 부모나 형제 혹은 남편의 기분과 기쁨, 주의 등에 묶여 하루 종일 좁은 방 안에 갇혀 삽니다. 그리고 반드시 즐겁다고 하기 어려운 갖가지 상념에 사로잡히지요. 타오르는 욕망에서 비롯된 우울증에 한번 사로잡히면 새로운 생각으로 그것을 밀어내지 않는 한 고뇌가 가슴 속에 응어리로 맺히게 됩니다. 이 고뇌를 남자들보다 여인네들이 더 못 견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사랑에 빠지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우울증이나 상념에 사로잡혔을 때 그 기분을 털어버릴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근처를 산책한다든가 새잡이 마을 치러 간다든가 사냥이나 낚시질을 가든가 말을 타고 달리든가 노름을 하든가 장사에 몰두한다든가 남자들이 기분을 달랠 소일거리는 많습니다. 반면 마음이 섬세한 여성들이 도움을 얻을 방법은 별로 없죠. 제가 지금 100편의 이야기를 소개하려는 까닭도 여성분들, 특히 사랑을 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구원과 위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100편의 이야기는 무서운 흑사병이 온 거리에 퍼졌을 때 존경할 만한 7명의 여성과 3명의 젊은 남성이 한자리에 모여 열흘 동안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혹여 우울증에 사로잡힌 여성들이 읽는다면 즐거움과 좋은 충고를 얻으실 것이고 피할 일과 따라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괴로운 마음도 덜어지겠지요. 이제부터 일명 갈레오토공 이야기라고도 불리는 데카메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함께하게 되는 데카메론의 부제가 붙어 있네요, 선생님.
네.
네, 부제가?
이 부제가 네. 매우 이제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아,
갈레오토공의 예.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사실 작가들이 그 제목을 정할 때 이제 가장 힘들고,
네.
그리고 그 제목 속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이라고 하는 걸 한 줄로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부제예요. 부제인데 이 부제를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이 네. 부제에 이제 갈레오토공의 이야기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죠.
예.
갈레오토가 도대체 누구냐?
예.
이제 이거를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아더왕 이야기 아시죠?
예.
겔트족 신화 속에 나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아더왕은 아마도 여러분 원탁의 기사로
예.
아마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원탁의 기사 중에 한 사람이 갤러헤드인데
네.
이 갤러헤드의 이탈리아어 발음이 갈레오토입니다.
아.
근데 이 갈레오토가
네.
책을 한 권 쓰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책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똑같이 원탁의 기사였지만 호수의 기사였던 랜슬롯과 아더왕의 왕비였던 기네비어 사이에 아주 불륜의 로맨스를 이 그 갈레오토 이야기 속에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이제 그 사랑을 뜨겁게 하게 되는데 이게 재밌게 이제 이탈리아식으로 변환된 게 뭐냐면
네.
이탈리아의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울로와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두 남녀 사이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비련으로 끝나고 마는데
네.
한 공국의 이제 그 왕녀였던 프란체스카가 그 옆 이제 공국의 한 영주로부터 청혼을 받게 되는데 이 영주는 매우 추남이었고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게 되면 성사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 저 동생인 파울로를 대신 보내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리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막상 결혼을 승낙받고 같이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 그 절름발이와 추남인 이 악당이죠. 거기다 마음씨까지
네.
이렇게
네.
이제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란체스카는 원래의 자기가 맞선을 봤던 파울로와의 불륜의 사랑을 이제 하게 되고 그때 이 갈레오토 공의 이야기 그래서 랜슬롯과 기네베어가 첫 키스를 하는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이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지옥에서 검은 바람에 매를 맞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런 로맨스가 있죠.
예. 앞서서 우리 백운철 씨가 낭독해 준 이 보카치오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실연의 아픔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자의 마음을 섬세하게 잘 읽어주기도 했는데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들에게 또 우울증에 사로잡힌 여성들을 위한 보카치오의 이야기 데카메론이 시작됩니다. 데카메론은 열흘간의 이야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어로 데카가 열을 의미하죠. 선생님?
예.
예. 그리고 헤메라라 페스트를 피해서 7명의 여자와 3명의 남자가 별장에 모여서 열흘간 동안 나누는 이야기를 스토리로 쭉 적은 거예요.
그렇죠. 금요일과 토요일을 빼고
그렇죠.
2주일에서 열흘 되죠.
네. 좋습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갈 텐데 하루에 10편씩 합니다. 열흘. 모두 100편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겠죠. 첫째 날 첫째 이야기를 출발해 볼 텐데 세상에서 가장 성질 고약한 인간으로 불리던 차펠레토라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친애하는 숙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만물의 창조주이신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름부터 입에 올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 영검 뚜렷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에 관한 희망을 언제까지나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예리한 사람도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땅히 천벌을 받고 지옥으로 쫓겨가야 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수호자가 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무지와 죄과를 다 아시지만 나무라기보다는 그 순수함을 어여삐 여기시는 것이죠. 프랑스의 큰 부자 상인으로 기사 자기까지 받은 미샤토 프랑제시라는 사람이 프랑스 왕의 동생인 샤를 스타텔레와 함께 토스카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인에게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여기저기 가볍게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거래들이 있어 그 일들을 몇 사람에게 맡기고 가야 했습니다. 미샤토 씨는 다른 일은 다 방도를 찾았는데 유독 한 가지 부르고뉴 사람들한테서 빚을 받아내는 일만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질 고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부르고뉴 사람들과 맞설 만한 사람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파리 저택에 머무르던 체페렐로 다 프라토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프랑스인들 사이에 차펠레트로 통하는 이 사나이는 공증인이었는데 거짓 서류 작성과 거짓 증언을 일삼고 살인이든 다른 부정한 사건이든 이따금 자기 손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나 성인에 대한 무엄한 욕을 예사로 뇌까렸으며 성당에 나간 일도 없고 성당의 의식은 모두 천하다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미샤토 씨는 이 사람이라면 지독한 부르고뉴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겠다 여기고 차필레토 씨를 불렀습니다. 차필레토 씨는 기꺼이 그 일을 맡겠다고 대답하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부르고뉴로 떠났습니다. 부르고뉴에 도착한 차필레토 씨는 성질에 맞지는 않지만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로 마지막까지 활을 누르며 빚을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차필레토 씨는 부르고뉴에서 고리 대금업을 하는 피레체 출신의 어떤 형제 집에 묵었는데 이 형제는 미샤토 씨에 대한 존경심에서 차필레토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차펠레토 씨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사는 차펠레토 씨가 나이도 꽤 먹은 데다 무절제한 생활을 해서 병세가 좋아지기는커녕 곧 죽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형제는 차펠레토 씨가 누워있는 방 바로 옆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환자를 쫓아내면 비난이 자자할 테고, 그렇다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자니 그것도 난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악당인 차펠레토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고해나 교회 성례를 치르지 않을 것이 뻔하고, 고해를 하지 않고 죽으면 어느 성당에서도 그 시신을 받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성당 묘지에 매장해주지도 않을 것이니 형제로서는 난감할 수밖에요. 그런데 옆방에서 차펠레토 씨가 두 사람의 대화를 다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는 형제를 불러서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나 죽어가는 마당에 나쁜 짓을 한 가지만 더 하겠으니 덕이 높은 수도사나 훌륭한 사제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덕이 매우 높은 수도사가 차펠레토 씨를 방문했습니다. 평생 고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차펠레토 씨는 평소 일주일에 한 번은 고해를 했는데 병들어 누운 지난 8일 동안 고해를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이래 동정을 지켰다고 하여 수도사가 오 하나님 축복을 내리소서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차펠레토 씨는 엄청난 죄여서 고백하기 어렵다는 듯 뜸을 들인 뒤 한참 동안이나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나서 아주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딱 한번 욕했다고 했습니다. 수도사는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오, 내 아들이여. 그게 그렇게도 중대하게 여겨지는가? 아,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욕한 자라도 그것을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네. 설령 그대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깊이 회개한다면 주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야.
덕 높은 수도사는 차펠레토를 일러 최고의 덕을 갖춘 인물이라 축복하고 수도원에 묻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고해를 어느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한편 다른 방에서 차펠레토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두 형제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하며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차펠레토 씨는 엉터리 고해를 한 바로 그날 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덕 높은 수도사는 차펠레토 씨가 훌륭한 성자였다고 치켜세우며 설교했습니다. 수도사의 말을 들은 이 지방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차펠레토가 덕이 높은 사람이라고 꽉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차펠레토의 유해에 입을 맞추려고 사람들 사이에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고 차펠레토의 옷은 사람들의 손에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의 덕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커져서 불행한 일을 당하면 을에 차펠레토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차펠레토 씨는 성 차펠레토라고 불리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모든 이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의 생애는 극악무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가엾게 여기시고 천당으로 맞이하신 것은 그가 임종 때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렵기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저는 이런 자는 천당이 아니라 지옥의 악마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차펠레토가 천당으로 인도되었다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참으로 위대하다고 여길 밖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오는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앙의 순수함만을 보십니다. 지금 재앙의 한 복판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건강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요.
살아생전에는 나쁜 짓을 하던 차펠레토가 이게 천당에 갔다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네.
이 보카치오가 이 데카메론의 100편의 이야기 중에 왜 첫 번째에다 실었을까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추측컨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네. 그저 간단하게 제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보카치오는 르네상스 초기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르네상스인의 이제 그 팀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테나 페트라르카나 이제 보카치오나 다 르네상스를 시작한 사람들인데
네.
종교를 떠나서는 사실은 르네상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바탕을 맨 처음에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배려가 있었을 것 같고요. 아. 또 하나는 그럼 내용을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이렇게 시대의 사기꾼이 어떻게 성대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네.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데카메론은 기만과 위선의 옷을 들춰내는 이런 네. 모습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메시지인지도 모르죠. 이렇게 말만 번드르르 하고 그러나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악당들이 현재 종교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경고일 수도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독히 나쁜 인생을 살았지만 맨 마지막에 고해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거짓말처럼 살고 싶은 인생을 이렇게 그 역으로 보여주게 된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비까지.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데카메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을 쓰던 때에 이탈리아에는 이 전염병이 돌고 있었는데요. 검은 죽음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쓸었어요. 보기 1번 패스트, 2번 천연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오늘은 세 분께 서해 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을 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이 시간쯤에 오늘의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
네. 오늘의 주제.
뭐가 좋을까요?
우리 여러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우리 읽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럼요.
우리가 우리를 버린 사람, 사랑해서
날 찬 사람,
날 찬
쉽게
사람.
얘기해서 날 버린 사람,
날 찬 네. 사람에게 어떻게 보복했나, 혹은
그런 어떻게,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요?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복하려고 예. 마음 먹었은 적이 있었나? 그리고 만일 지금 차연 상태에 있다 그러면 네. 어떻게 보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인간적이네요.
데카메론에 나온 이야기와 좀 연관이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문자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이용하실 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도미니코 모디뇨가 노래합니다. 볼라레.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서예문집에서 나온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패스트를 피해서 여자 7명, 남자 3명이 이렇게 별장으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오후 3시쯤에 모이나요, 선생님?
그렇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네네.
예. 그럼 오후 3시쯤에 모여서 한 사람씩 얘기를 하고 나면
네.
남은 시간들은 뭐를 해요?
우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산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진귀한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마쳐요.
예.
하인들도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춤추고 노래해요. 그리고 낮잠을 잔 후에 3시에 깨서 모여요.
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고서 춤추고 노래하다 잠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퀴즈에 나온 그 병이 휩쓸고 지나갔을 때
네.
피렌체 교회에 가가지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2주일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 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3시 이후에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제 데카메론의 이야기들.
그래요. 저는 얼핏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거리에는 시체가 이렇게 난무하게 넘쳐나는데 이 사람들 한가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나에게도 곧 죽음이 올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 그럼요.
예. 네. 여러분들 조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이미 가족들은 예. 뭐 많이 죽었고요.
그래요. 예, 예.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국과 지옥의 공존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첫째 날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프랑스 왕과 암탉 요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느 귀족 부인이 교묘한 책략과 말로써 지체 높은 분의 마음을 돌려놓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호위 장관이던 몬페라토 후작은 무장한 기독교도가 터키인들과 맞선 십자군 전쟁에도 참가했던 명망 높은 분입니다. 후작의 무예와 용맹은 사팔뜨기 왕으로 불린 프랑스 왕 필리프의 궁전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죠. 어느 기사가 후작만큼 덕을 갖춘 사람이 없고 그 부인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여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칭찬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프랑스 왕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후작 부인을 그만 사랑하게 됐어요. 십자군 원정에 나선 프랑스 왕은 제노바 항구에서 바다를 건너기로 하고 제노바까지는 육로로 가기로 했어요. 원정을 구실로 후작의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 부인을 만나보려고 한 것이죠. 후작의 영지에 도착하기 하루 전 왕은 신하를 보내서 후작 부인에게 다음날 아침 식사 시중을 들어달라고 청했습니다. 현명한 부인은 기꺼이 모시겠다고 대답했으나 남편이 없는 집에 오겠다고 하는 프랑스 왕의 저의가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왕이 자신의 미모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작 부인은 즉시 영지 내에 암탉이란 암탉은 모두 잡아들여 음식을 차리도록 했습니다. 왕이 도착하자 부인은 화려하고도 예를 갖춰 왕을 맞이했습니다. 왕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부인을 보고 욕망이 타올랐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프랑스 왕과 부인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음식 쟁반이 계속 바뀌어도 암탉 요리밖에는 없는 것을 보고 왕이 물었습니다.
부인, 이 근처에는 암탉만 나고 수탉은 한 마리도 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길 기다리던 부인은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것은 복장이나 신분이 아무리 달라져도 속은 다 같은 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곧 암탉만 있는 식사가 의미하는 바와 부인의 말 속에 감추어진 교훈을 깨달았죠. 그리고 모든 소망을 단념하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환대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제노바로 떠났습니다. 프랑스 왕이 자신이 왕이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자의 그렇지.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고.
왕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 프랑스 왕의 체면이 조금 안 됐는데요.
깨닫고 갔으니까.
그래요.
다 똑같다. 옷은 예. 다 다르지만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냐 해서 보낸 거죠.
별거 아니었다. 예,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또 거기에 이렇게 재치 있게 대처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선생님 저희 플라톤을 향연했어요.
네네.
향연에서는 사랑이란 아주 고상하다, 뭐 넓디 넓은 게 사랑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지금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데카메론의 사랑은 향연에 비해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향연은. 네. 이제 향연과 데카메론을 놓고 보면 처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네. 향연도 에로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육체의 사랑 추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관능적일 수 있는 이런 네. 사랑도 있지만 또 한쪽 극으로 가면 사랑 그 자체, 아름다운 그 자체까지 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데카메론을 여기다 붙인다 그러면 데카메론 속에 100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종류가 아주 그 추하고 육체적인 그 관능적인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까지 펼쳐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연이 추상적인 거였다면 이 데카메론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여러분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내드릴게요.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을 쓰던 때 이탈리아에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검은 죽음이라고 불리던 이 전염병.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전염병. 무엇일까요? 보기 1번 패스트, 2번 천연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서해 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 드립니다. 자, 6964님의 사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소개해드리고 넘어가죠. 맨 위에 있는 6964님.
데카메론이 이렇게 쉬운 책이었으면 진작에 읽을 것을 시도도 안 해봤네요. 네, 아주 쉬운 책이죠. 그리고 예. 재밌죠.
예, 재밌죠. 그리고 4599님.
4599님은 아들에게 꼭 읽혀주고 책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네. 아들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인지 좀 예.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5284님도 아들과 방학이라 함께 듣고 있어서 더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읽어도 되는 책인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어머니께서 부연 설명을 아주 잘 해주시면. 예.
근데 저도 그 아이들하고 네. 그 이제 사랑에 대한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그럴 때 그 내용에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뭐 그 장면들 보면서 이거 이 아이가 봐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어렸을 때 이제 볼 때도 있고 사춘기 예. 때 볼 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당연히 봐야 된다. 어차피 알아야 될 일들이고 그거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같이 볼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건 건강한 성이다. 이 예. 성을 감춰준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가 예. 좋기 때문에 그 사랑의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너는 어떤 사랑이 좋으니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니 그렇죠. 너는 무엇을 간직하고 싶으니
너는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겠지.
네 사랑이 어땠으면 뭐. 좋겠니 네. 이런 거를 스스로 키워갈 수 있도록 예.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자 다시 책 속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명망 높은 재판관의 아내의 자리를 마다하고요. 해적의 아내가 되기를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자들이 얼마나 바보인가, 동시에 그 어리석음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 다시 말해서 천성보다 자기들의 힘이 위라고 여기고 불가능한 것을 기상천외의 논리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아니면 천성을 어기고 남의 성질을 고치려고 애쓰는 모습을 드러내볼까 합니다. 옛날 피사 시내에 리차르도 다 킨지카라는 육체의 힘보다 재기를 부여받은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학문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부자였으므로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맞으려고 애썼죠. 그가 남에게 충고하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충고할 수 있었다면 아내를 맞이할 때는 젊거나 아름다운 사람을 피해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바르톨로메아라는 대단히 아름답고 바람기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재판관은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으나 첫낮밤을 보낸 바로 다음 날 강장제와 온갖 약제로 원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님은 자신의 정력을 배려하여 부인에게 온갖 재산날이 기록된 아동용 달력을 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력에 의하면 1년에 재산날이 아닌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재산날에는 남녀가 같이 하면 안 됐죠. 어느 무더운 날, 재판관은 기분 전환 삼아 아내를 데리고 별장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타고 놀던 조각배를 당시 이름 높던 해적 파가니노가 붙잡아 갔습니다. 해적은 배에 같이 탔던 다른 여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름다운 재판관의 아내만 붙잡아 갔지요. 아내가 없던 파가니노는 바르톨로메아를 곁에 둘 생각으로 정답게 달랬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행동으로 그녀를 달래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달력 따위는 없었으며 재산날이고 휴일이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파가니노는 밤낮 없이 바르톨로메아를 즐겁게 해줬을 뿐 아니라 아내로서 소중히 대했습니다. 파가니노의 거처를 알아낸 리차르도는 아내를 되찾고자 협상을 벌였습니다. 파가니노는 바르톨로메아가 리차르도의 아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여자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몸값을 받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차르도를 본 바르톨로메아는 매우 쌀쌀맞게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리차르도는 파가니노에게 그녀와 단둘이 얘기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둘만 남자 바르톨로메아가 말했습니다.
아내보다 법률 공부 쪽이 더 중요하셨으면 아내를 맞지 마셨어야죠. 하나님은 제 젊음을 아깝게 보시고 저에게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과 이 방에서 함께 지내며 오늘이 무슨 축제일인지 알 필요도 없이 축제일 전야의 금기나 단식일 따위는 상관없이 낮이고 밤이고 일을 벌인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며 젊어서는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축제일이나 순례나 단식일 같은 것은 나이를 먹은 뒤에 챙기려고 제쳐놓았어요.
리차르도는 체력도 없으면서 젊은 아내를 맞이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슬픈 마음으로 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곧 죽었죠. 이 소식을 들은 파가니노는 부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바르톨로메아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아내가 공부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냐 이 얘기잖아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럴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선생님 어떤 책 보니까 여자가 어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렸죠. 예. 아주 젊은 것이죠.
아버지처럼 모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뭐 얘기도 잘 들어주고 이러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생님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를
네.
자랑하지 마시고
예.
나 젊은 아내를 얻었다 이러지 마시고 적절한 나이를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데카메론 만나보니까 중세 여성들이 자기 욕구에 굉장히 이렇게 솔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정적이었죠. 그래서 네. 이제 속으로 많은 멍이 들었겠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보카체와 얘기한 게 이게 그대들을 위한 거다. 읽어봐라. 얼마나 통쾌하냐.
그래요. 멍든 여자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남자들은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우울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들의 이제 그러니까 왜 감옥 속에
네.
남자들이 90% 이상 들어가 있을까? 그건 뭔가 생각이 나면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럼 정신병원에는 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을까?
억눌려 있어서
억눌러 있기 때문에
아,
속으로
그렇구나.
상처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네. 보카치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여인들에게.
고맙네요. 보카치오, 땡큐.
이름도 이상해, 보카치오.
아, 사연 좀 소개해 드릴까요, 선생님? 온철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6718님.
예.
차이고 보란 듯이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결과는 복수가 아니고 제 무덤 팠네요. 유유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5785님은요?
예전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네. 이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어떡해요.
다음에 누굴 만나든 꼭 나 같은 사람 만나라. 저는 그래도 예전 여친하고 헤어져서 아들 둘에 딸 하나 키우면서 마눌님하고 잘 살고 있답니다. 하셨네요.
5785님 본인이 굉장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예, 괜찮으실 것 같아요. 황남선님.
네.
다른 사람 생겼다며 절 차고 간 사람. 몇 년 뒤 혼자 됐다며 술 마시고 전화 왔을 때. 저 결혼했어요. 날 차더니 그거 참 쌤통입니다. 라고 해줬답니다. 대단하시다.
은철 씨.
실명으로 네. 하셨네요.
남에게 아픔 주면 안 돼요.
그럼요. 네.
알았죠. 이거 방송 듣고 있으면 어쩌죠? 익명 요청합니다 그랬는데 읽어버렸죠, 이름.
몰라요. 누구시죠? 아니에요. 예.
그러셨구나. 네. 여러분들 보카치오의 이 데카메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
네.
아까 이 중세 시대의 서양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억눌려 있다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뭐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예. 여성들은 늘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네.
약자였고 많이 억눌려 있었죠.
여성이 이제 그 나의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의 네. 참정권을 주장하게 된 건 예. 정말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예. 20세기 들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자의 참정권 같은 거 얘기가 나온 게 영국의 무슨 승마장에서 네. 어떤 여성이니까 지금 말하면 1인 시위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앞에다가 이렇게 목에다 걸었대요. 나도 무엇 무엇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승마장에 뛰어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제 목숨을 잃기는 했지만 그것이 화제가 돼서 화두가 돼서 그때부터 여성의 참정권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저도 배웠어요, 선생님. 예. 네.
어, 이거 데카메론에서?
아니. 이제 고전을 하니까 네. 옛것을 저희가 좀 알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좀.
역시 예. 고전을 읽으면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내일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 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 맥스 샴푸, 서해 문집에서 데카메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브로드웨이가 인정한 최고의 작곡가 스티븐 손드하임의 명작 뮤지컬 어쌔신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14세기 중반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라고 알려져 네. 있죠. 네, 페스트입니다.
네, 페스트가 정답이었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1358님, 6964님 그리고 반디의 박진영님 당첨되셨고요. 저희 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책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끝곡은 윈터 플레이의 세월이 가면 준비되어 있고요. 운철님
네.
오늘 낭독 수고 많으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인사드리고 내일 네. 오후 4시에 만날까요?
그렇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웅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